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베드로는 무덤에
무덤에
달려가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그된
된
일을
일을
놀랍게
놀랍게 여기며
여기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장은 부활을 산다라는 문장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강해를 쓰신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정수와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삽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을 사는 것.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최대 목적과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혹은 그 많은 예수님의 주변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서 무덤에 갔어요. 이 여인들은 자기 신념과 생각에 꽉차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예전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아, 죽었구나.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때참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죠?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소통해도 불통이 돼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삶에. 저는 그런 삶을 한마디로 가르쳐서 개똥 철학을 갖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100%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른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가는데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자기의 신념과 생각,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이 자기 신념과 생각으로 어떻게 펼쳐지나 보십시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신념과 확신에 꽉차 있으니까 근심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5절 초반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기억됩니까? 두려워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신념과 생각에 꽉 차버리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치 못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음악 소리가 어떤 음악 소리입니까?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 텐데 우리에게 한 여섯 가지의 요인을 제공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고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 텐데 첫 번째 무기력, 두 번째 미루는 거, 자꾸 뭔가 미뤄요. 세 번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섯 번째는 변명하며 인생을 살고요.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이걸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오늘 이 세대의 상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나쁜 것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시작된 그 병 중에 하나가 히키꼬모리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생각과 아집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활에 갇히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혼자 먹고 혼자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꽉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한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한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서울여대 교수님이신 장경철 교수님에게 이제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 어려움을 보면서 자극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자극들에 대하여 오로지 인간의 반응, 즉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참 좋은 논리입니다. 세 번째 논리가 있어요. 지금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이해하도록 시도한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사실이 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간이다. 저는 이 부분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의 거짓과 허구와 허상의 말들을 통하여 근심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말씀 보세요. 무덤가에 와서 자기의 신념과 생각으로 근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반응이. 이 현실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인간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인생은 팩트, 사실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자, 4절 한마디로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팩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인간의 반응이 기억하라. 사실을 기억하라.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게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또 강조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7절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강조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이죠. 여기에 인간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분을 많이 괴롭힙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제가 읽을 텐데 8절과 9절 사이에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느낌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제 눈에는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신념이 부서진 겁니다. 여인이 갖고 있던 자아의 죽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리고 나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부활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합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이 큰 소리를 선포하고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 번째 부활신앙을 회복할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영화를 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혹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영화로도 나왔던 것을 기억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로 전쟁을 싸고 승리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요, 뒤에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외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장군이요, 당신이 승리를 했지만 장군이 곧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게 아주 지혜인 거죠.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뭐 승리의 기쁨에 만취되지 않냐고 또다시 싸움에 나가기 위하여, 또 로마를 확장하기 위하여 겸손하여져서 이 땅을 또 다른 제국주의로 펼쳐가기 위하여 겸손으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붙잡아라, 현실을 즐겨라. 결과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기억하여 죽음에 당도하기 전까지 어떻게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음만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가 있어요. 참 글을 잘 쓰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화면을 통해 보시죠. 죽기 전에 죽어라. 그 후로는 기회가 없다. Die before you die. There is no chance af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어라. 그 후로는 기회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믿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과 편견과 아집이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앞두고 여러분 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모든 걱정과 여러분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나의 생각과 편견과 아집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한계 상황을 만날 거예요. 원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코로나에 걸려서 아마 죽다 살아난 분도 계실 거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내가 재물을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땜빵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편견, 나의 판단, 나의 주관, 내 자아를 적극적으로 죽이기 시작할 때 주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근본적인 저 뿌리부터 부활신앙이 솟아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자꾸 죽으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심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의 모든 것이 깨지고 내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그 아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구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제 죽음의 삶의 두려움에서 뒤돌아.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모든 이에게 알리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세요. 내 아집과 고집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꽉 묶인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에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드리면서 주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자아가 주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근본적인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신앙이 뭡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욕망 십자가 앞에 죽으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더 죽겠나이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활의 기쁨,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